제61장 판정의 신뢰 57번째 형제의 간증. 나는 비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활발한 성격이고 가게에서 장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혁명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또한 혁명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원래 아편을 피우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복음을 듣게 했는데 나는 그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간의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서적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내가 꿇어앉아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후에 집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본래 강박한 사람이어서 눈물을 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에 나는 사역의 재고를 읽고서 교회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정통을 읽고서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산 위에서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 네 형제님의 동의를 얻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실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우리 형제의 길은 매우 곧으며 영이 또한 상당히 강합니다. 나는 형제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면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진리상에서의 순복이며 하나는 성령의 다스림에 있어서의 순복입니다. 형제는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에 있어서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며 환경에 있어서 순복을 배워 하나님의 걸어내는 손길이 당신의 몸에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에 대해서 철저한 순복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이 필요 없지만 강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있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적인 공과를 배우기 원치 않는다면 생명의 길에 있어서 분명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면에서는 진리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환경의 안변은 우리의 길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 두 방면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 균형 잡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해 순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명령에 대하여는 분명한 순복이 없으며 여전히 유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배움이 있지만 환경에 있어서 배움이 부족합니다. 이건 역시 어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환경의 안배에 대한 순복을 배우는 것은 사실상 내적인 필요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적인 것만을 중시한다면 그는 자기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어떤 옳지 않은 것이 있어서 사람이 그를 권하면 그는 속의 느낌이 어떠한지 기도해 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명령을 듣는 방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장관이 부하에게 또는 주인이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한번 고려해 보아야겠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즉시 순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리사에게 죽을 끓여오라고 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고려해 보아야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요리사가 만일 더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면 아마 나는 그를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당신이 마음으로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그가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고려의 여지를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관하여 순복이 매우 바릅니다. 그러나 내적인 공과에서 순복을 배우는 것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있고 선호가 있으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친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려놓지 못하며 순복하지 못합니다.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진리는 당신의 외적인 길을 바르게 하며 성령의 다스림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욱 깊고 순결하게 하며 계속하여 전진하게 합니다. 진리의 길을 더 많이 걸을수록 성령의 다스림이 더욱 많아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두 방면의 역사는 동일하게 당신을 온전케 합니다. 이 두 노선은 하나로서 우리의 몸에 집중되어 함께 역사하며 두 가지가 하나의 풍성이 되게 하며 두 길로 하나의 길이 되게 합니다. 바꿔 말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방면이 충분해질 때 하나님은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다스림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서 공급을 얻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당신이 어느 날 아무런 보류함이 없이 자신을 주님의 손길에 내맡길 때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참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드린 후에 주님은 조금도 보류하지 않고 안배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한번 전일하게 자신을 주님의 손길에 내드린다면 성령의 다스림은 즉시 시작되고 주님은 당신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둘러싸고 타격하시며 막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거절하는데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통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공급이 없고 사역에 문제가 생겼으며 사역에 공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의 다스림이 없고 성령의 다스림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5년 혹은 10년 동안 교회에 공급이 없고 사역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나 성령의 다스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릇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그에게 다스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길에 대해 우리는 두 방면의 원칙을 반드시 배우고 지휘해야 하는데 하나는 당신의 직분에 있고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다루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방면이 바로 큰 원칙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양면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면이 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면만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면을 가벼이 여기고 한 면을 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후부터 교회의 고든 길이 나기를 원하며 이 길이 당신 자신에게 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몇십 명은 거의 다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방면에서와 생명의 길의 방면에서와 겉사람을 다루는 방면에서 우리는 다 섬기기를 배워야 합니다.